오늘은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용이 무겁기 때문에 전개는 굉장히 가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사람, 특히 가족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나면 정말로 가슴이 허전하고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젠가는 막연히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한 막상 오고 나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당한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만났고 또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고 또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제가 장례를 담당했기 때문에 항상 상을 당하면 제가 항상 먼저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또 임종을 앞둔 분이 계시면 가족들이 다 마음의 준비를 하죠. 이제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런데 막상 닥치고 나면 그것처럼 사람을 당황하게 만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사고로, 아니면 연세가 드셔서 자연사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 위험에 결코 피할 수 없는, 그렇지만 매우 당황스럽게 만드는 죽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죽음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심각하게 가까이 접한 것은 제가 청년일 때 같은 교회 청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장이라는 곳을 처음 가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들린 적은 있는데 정말 문상을 하면서 그곳에서 막 음식도 먹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는 연세가 지극히 드신 다음에 돌아가셔서 흔히 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례였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초상집 분위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오셔서 이제 주의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호상이니까 무겁게 입지 말라고, 괜히 슬프게 입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밝게 이렇게 있으면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년끼리 있으면서 그 청년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 기간 내내 이제 거기서 같이 있고 밤도 새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 청년이나 그리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권사님이나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지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였지만 막상 그 어머니를, 할머니를 땅에 묻을 때는 정말 슬퍼해 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바로 죽음이구나 라는 것을 제일 처음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았고 굉장히 먼 일처럼 느껴졌지만 그때 처음 장례식을 참여한 다음부터는 왜 그렇게 장례식에 참여할 일이 많았는지요. 아마 그 전에도 죽음이라는 것이 제 주위에 굉장히 가까이 있었지만 제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할 일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장례식에 참여하기 시작하니까 참여해야 될 장례식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우리 옆에 있지만 또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또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또 가까이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죽음이라는 것을 TV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인데 나이가 들고 나니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목회를 1999년 11월에 처음 목회를 나갔거든요. 그때는 이제 담임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UMC로 따지면 로컬 패스터죠. 이렇게 처음 담임 목회를 나갔는데 담임 목회를 나가면서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 설교하는 것들을 두려웠던 것도 아니고 신방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뭐 새벽 기도를 두려워했던 것도 아니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 장례가 나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장례를 집례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전까지는 장례 집례하는 것을 유심히 본 적도 사실 없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담임 전도사가 돼서 이렇게 장례를 집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늘 한 마음 가운데 아, 이 교인 중에 장례가 나면 내가 과연 장례를 잘 집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친구 전도사가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고 오면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 찬송은 무엇을 했냐. 근데 그 전까지는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장례식 찬송가는 우리가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부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찬송가를 불렀다. 그리고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다 모르는 찬송가예요. 그래서 아, 이거 찬송가는 모르는데 어떡하나, 그렇게 굉장히 걱정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첫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얼마나 장례 예배를 많이 집례했는지요. 처음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어떤 그런 장례가,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으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장례가, 한 번 장례 예배를 치르고 나고 이렇게 또 교회를 큰 교회로 이렇게 부목사로 옮기다 보니까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0건도 훨씬 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루에 똑같은 장례식장에서 두 번 장례 예배를 치르는 적도 있을 정도로 수많은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정말 우리들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을 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런 표현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서 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을 향해서 잔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불확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 불확실 속에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란 언제나 죽는다는 사실이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이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분명한 상식이고 확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저것은, 저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려낼 것이기 때문에 잔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이외에도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정말 죽음은 잠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은 죽음을 잔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 그리고 죽음이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잠은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잠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세상에서 복잡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서 잠시 놓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깨어 사던 그 복잡한 문제를 꿈속에서까지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꿈속에서 이렇게 깨어 있을 때 했었던 일들을 복습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그래서 어떤 예전에 읽은 책에 의하면 우리가 낮에 무엇을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다가 한숨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다음날 잘 되는 그런 경험, 뭐 자전거를 배울 때도 그날 자전거를 안만 타도 자전거가 잘 안 됐는데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날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가 타지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잠을 자면서 이렇게 꿈속에서 그것을 자꾸 복습하고 연습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세상의 일을 우리가 잊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우리가 생각하던 어떤 생각을 잠시 잊을 수 있는 것이 잠이 아니겠습니까? 시험을 앞둔 학생이 막 초조하게 열심히 시험 공부하다가 아, 이제 자야겠다라고 잠자리에 탁 들면, 근심 걱정하면서 잠을 못 들면 문제가 되겠지만 잠을 들면 그 근심과 걱정에서 잠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잠이 아니겠습니까?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수많은 복잡한 문제 속에서 막 머리가 복잡복잡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잡한 생각들, 근심과 걱정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또한 잠은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잠을 원하죠? 피곤할 때, 힘들 때, 이럴 때 잠을 자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잠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피곤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까지도 상쾌하게 만드는 것이 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육신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리고 정신까지도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잠을 잘 잘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게으르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은 그 마음 속에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려고 누우면 복잡한 생각들 때문에 근심과 걱정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팔리는 약 중에서도 뭐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약 종류가 수면제나 수면보조제 같은 그런 약이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런 불면증은 밤에 잠을 못 자서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곤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불면증입니다. 죽음도 역시 또한 이와 같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갖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이제는 그 모든 순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장례식 예배를 이렇게 집례할 때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돌아가신 고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즐거운 삶을 살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꿈과 어떤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부담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자녀에 관한 일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짐을 지고 여태까지 살아오셨는데 이제 그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 짐을 내려놓게 되는 순간이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은 희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가끔 이렇게 막 어려도 몸이 아프잖아요. 뭐 그 어렸을 때는 틀이 막 무릎, 특히 무릎이 아프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무릎이 막 아프면 아 너무 다리가 아픈데, 근데 희망이 있어요. 어떤 희망이 있냐면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실제로 자고 나면 괜찮아져요. 뭐 팔다리가 아플 때도 어렸을 때는 한숨 자고 나면 그 다음날은 그냥 언제 그랬던 듯이 싹 다 낫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항상 잠자는 것이 희망이었어요. 뭔가 뭐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뭐 몸이 안 좋거나 그러면은 잠자는 것이 희망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 나았겠지. 근데 물론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지금은 저도 뭐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막 어디가 수시가 아파요.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라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여전히 아픈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잠들 때 이제 한숨 자고 나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잠은 희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무슨 문제든지 좀 나아지다,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잠입니다. 죽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또한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죽음이 희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요. 지금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 때문에 우리들에게 죽음은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죽음은 다시 일어난다는데 잠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일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아마 잠들면서 내가 잠자고 다시 못 일어나면 어떡할까, 물론 이런 근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가 지금 잠자지만 곧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주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꿀지도 알 수 없고, 혹은 악몽을 꾸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몇 시간을 잘지도 알 수 없고, 굉장히 막연하고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잠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잠이 전제하는 것은 다시 깰 것이다 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 역시 죽은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는 자, 그 사람은 다시 깰 것이 분명한 것처럼 우리는 마치 잠자던 자가 다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죽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죽음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노력의 역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가 이제껏 꿈꿔왔던 수많은 꿈들의 본질은 바로 이 죽음을 정복하고자 하는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유사의 예로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망을 다해서 과학을 발전시켰고 종교를 발전시켰고 의학을 비롯한 수많은 학문들을 발전시켰고 또한 수많은 전설과 동화들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정복됐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요즘 생명공학이 연구하고 있는 것 역시 이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을 연장하고자 하는 그런 꿈의 그런 내용들인데 하지만 죽음을 정복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음의 극복은 바로 이 질문에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속에 이 죽음의 극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멘을 응답한 사람은 바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요 인간의 가장 큰 절망인 이 죽음을 소망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의 장소가 어느 것이냐?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절망과 인간이 도저히 한거할 수 없는 그런 비운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전혀 소망이 없는 가장 큰 절망의 장소가 바로 장례식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장례 예배를 통해서 그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으로 울부짖어야 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울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과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오늘도 수없이 많은 장례 예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의 극복은 방금 전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멘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는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어떤 꿈을 꿀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확신을 갖는 것처럼 내가 지금 당장 혹시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린 잘 알지 못하죠. 뭐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당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천사가 와서 나를 영접해 가는지 아니면 정말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그리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신 때문에 기독교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큰 아쉬움이긴 합니다. 무엇에 대한 아쉬움입니까?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가야 되는 아쉬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아쉬움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못다한 주님의 일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예전에 제가 뭐 모교에서 다른 교회로 파송되어 갈 때 정말로 기다리고 있던 파송이었지만 이렇게 제 정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파송돼 목회를 나갈 때 막 이렇게 눈물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심지어는 정말 제 살아생전에 제일 지긋지긋했던 순간이 군대에 있었을 텐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렇게 신고하고 문 밖에 나왔는데 그때도 약간 눈물이 고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그것이 좋았던 기억이건 뭐 나빴던 기억이건 심지어는 지긋지긋했던 기억이든 헤어진다는 것은 사람에게 슬픈 마음과 아쉬운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권사님을 제가 신방했는데 권사님의 그 자녀가 유학을 갔어요, 미국에. 이제 그때 한국에 있을 때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나면 지금도 눈물이 막 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나도 또 금방 잊어버리고 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좋은 곳에 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방학 때 되면 다시 이제 만날 수 있고 또 그 권사님이 또 미국에 가서 만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좋은 곳에 갔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냥 잠깐 그러고 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음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슬픈 가운데 헤어짐은 우리에게 슬프지만, 그래서 장례 예배 때 우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장례 예배 때 울지 않고 하하 웃는 사람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헤어지는데 어떻게 안 슬픕니까? 지금 헤어지면 적어도 뭐 몇 년, 많으면 십수년, 수십년을 못 만나는데 그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수십년을 못 만나는데 울지 않는 것은 정말 이상하죠. 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것이 절망적인 슬픔이 아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 갔기 때문에, 좋은 곳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움이기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관계된 일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경외감을 들게 하고 언제나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함부로 우리가 자살과 같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내 스스로 천국에 가기로 선택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에게 또한 두려움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운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못다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만일 내일 시험을 보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을 안 자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열심히 자는 학생도 내일이 시험이면 11시, 12시, 1시, 2시, 3시 막 잠을 될 수 있는 뒤로 밀어서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고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있을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서 사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 그것은 언제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서 했던 모든 일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공적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뭐 나무, 풀, 금, 은 뭐 이런 공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면류관의 이야기도 있고 상급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로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일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어떤 삶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 테스트가 있는 학생이 될 수 있으면 잠을 좀 늦게 자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공부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아침까지 잤다. 그러면 그것처럼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에게 두려운 어떤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그렇지만 충실히 한 학생은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은 잠자리에 들 때 얼마나 불안한 마음에서 얼마나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며 살아간 사람은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 됐다.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많은 아쉬움 속에서 하늘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근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굉장히 큰 아쉬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것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께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 자세. 지금이 이렇게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인데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더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배를 스킵하고 세상의 일을 막 했어요. 그러다가 만약에 주님께 간다라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후회되겠어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시간에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나 두려움 없고, 그리고 마지막,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될 수 있으면 한참 뒤에, 정말 한참 뒤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